요한복음 2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조그만 동네인 나사렛을 떠나 계속 가다 보면 낮은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언덕을 넘어가면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결혼식은 언제나 화려하고 대단한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는 달리 그것은 진실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아 거기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특별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한참 흥에 취해 있을 무렵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술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태어나기 전 천사가 그녀에게 전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여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그녀를 잉태시키실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천사에 의하면 태어날 아들은 진정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분이 자라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능력을 좀 과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마리아에 대해 약간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시절을 기준으로 볼 때 아이가 너무 일찍 출생하였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은근히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간음이나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빗대어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시 마리아가 자신을 방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든 이들이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린 의도는 와서 그 집 주인을 도와달라는 청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고 말했습니다. 4절 말씀.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관계가 먼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친근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 즉 자기 어머니가 저 아래 요한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용한 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이 단어는 친근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애칭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약간 관계가 먼 것처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을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의 아내를 여자여라고 부른다거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주 먼 것을 의미하겠지만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라버는 다정스럽고 애정 섞인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을 귀하신 어머니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단어는 따스하고 애정이 담긴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하였습니다. 4절 말씀. 예수님은 때에 대한 감각이 지극히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도래할 날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날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483년 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를 계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받드는 섣부른 운동이 일어날까봐 매우 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으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분은 공중이나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입성 시에는 아주 당당히 나아가셨으며 입성 직전에는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도록 하셨는데 이는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자들은 그것이 메시아 노래인 줄을 알고 메시아 찬양 시인 시편 118편을 인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감람산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메시아 노래를 불렀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옵소서. 당신은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십니까? 저것은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그런 식으로 지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지금은 너무 이르며 너무 빠릅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7장에 의하면 요한은 그분이 서너 번에 걸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8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제12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12장에 이르면 어감이 약간 바뀝니다. 그분은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17장에 이르면 자기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셨음인지 그분은 아버지여 때가 도래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계획된 시간에 대해 매우 민감하셨으며 매우 깊이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20장에 이르면 예수님은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이적들도 행하셨다고 요한은 전합니다. 요한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혼인잔치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선택한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 말씀.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잘 압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습니다. 6절 말씀. 그 돌 항아리들은 정결 예식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했습니다. 물을 대야에 담은 후에 정지된 물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물로 씻으려면 물을 부으면서 씻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큰 항아리들을 준비해 놓고 물을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물을 퍼가지고 가서 쏟으면서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로 씻어야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하나가 두세 통 드는 것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 한 통은 구 갤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통 하나는 18에서 27 갤런 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보면 그 6개의 물통에는 대략 120 갤런의 물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통들의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7절 말씀, 나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무엇든지 충분히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워라. 만일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반점만 받아들이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8절 말씀, 나는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지 궁금합니다. 포도주는 떨어지고 이제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하다니 말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9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이를 거꾸로 하는구나. 그렇지 않니? 대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는 법인데 무언가를 좀 먹고 나면 사람의 미각이 약간 흐려져서 이전처럼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게 되는 법이지. 그러므로 고급 음식점에서는 식사 도중에 가끔 과즙 음료를 내어놓아서 손님들의 구미를 돋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미각이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예민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손님이 약간 취하게 되면 미각이 흐려지게 되고 그럴 때면 물론 값이 싼 것을 내놓아도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자 연회장은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이적은 최초의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다니 말입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권능이 여기서 현시됩니다.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2장 11절 말씀,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운동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지속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분께 영광과 영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안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12절 말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의 제자들과는 별도로 언급되고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수명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유다, 시몬이 예수님의 형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여동생들도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나서 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의 형제들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붕괴한 것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탓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그들은 거기서 여러 날 가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하지만 그분은 훗날 가버나움을 자신의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 활동의 중심이 될 곳이었습니다. 그분이 갈릴리 전역을 돌면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은 그분께 본거지와 본부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일들을 정비하였으며 거기서 잠시 동안만 머물렀습니다. 그 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3절 말씀. 예수님은 유대인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모세의 법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에 참석하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부모 손에 이끌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일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셨습니다. 한우카, 즉 겨울철 축제에 참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들을 지키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4절 말씀. 여기서 사용된 성전이라는 단어는 안쪽 뜰이 아니라 바깥 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쪽 뜰을 가리키는 히라버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에로온이라는 히라버는 바깥 뜰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뜰이기도 합니다. 이 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시장터로 만들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이런 관행은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일종의 영업권이었습니다. 그 대신 대제사장은 희생제물로 사용된 동물의 판매 대금과 환전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을 구입하려면 그 동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동물이나 다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치 못한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먹다 남은 것을 드렸어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으로서 희생제물로 쓰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이미 그런 검사를 통과한 동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동물을 가지고 온다면 제사장은 그것에 흠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경우 제사장이 그 제물을 살펴 약간의 흠이 발견되면 그것을 거부하곤 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러 왔다고 가정합시다. 한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거부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짐승 파는 이에게로 가서 이미 검정을 끝낸 양을 사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인정을 받은 재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값을 배나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인정을 받아 놓은 비둘기도 살 수 있을 것이지만 역시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는 동전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화상은 불경스러운 것이므로 성전 헌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돈 바꾸는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헌물로는 사용될 수 없는 로마 동전을 받은 후에 그것을 성전 화폐, 즉 은세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아주 큰 금액의 환전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원금의 25% 정도는 되었을 것인데 물론 그 차액은 환전상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치부를 했던 것입니다. 종교를 빙자하여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경건을 치부나 돈벌이의 수단으로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그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인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안이한 신앙 자세를 가져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인생사 편리했습니다. 양 우리로 돌아가서 다시 양 한 마리를 끌고 온종일 걸어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건 참 편리한 제도였고 안락한 관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15절 말씀 아마도 그것은 판매용 소를 묶어두었던 채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러보시다가 소들을 붙들어 메었던 노권을 발견하시고는 그것을 갖다가 채찍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15절 말씀 예수님을 겁쟁이로 만들고 싶어하는 소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분이 아무와도 다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왜 저를 제지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분이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험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역질 나는 일을 보았을 때 그분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곳을 헤집하고 다니면서 상과 돈을 둘러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사람들이 합심하여 그분에게 대항했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을 땅바닥에 내팽기치다니 이게 무슨 추태인가? 사람들은 그 돈을 주우려고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그분은 소들을 내어 쫓으며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 사역에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요한이 선택한 두 번째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말기의 마지막 주간에 아마도 그분이 아주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 청결케 하는 일을 공생애 초기에 한번 하시고 공생애 말기에 한번 더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성전 안에서 일상화되어 버린 상업 행위를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그들 모두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17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9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18절 말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내가 여기서 행한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너는 이 건물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무슨 표적이라도 있느냐? 물론 그분은 그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내보여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이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19절에서 20절 말씀, 요한은 물론 제1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1절에서 2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영구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막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일시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막에 대해서 말할 경우 천막은 일시적인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한두 주의 휴가 기간에 사용하기에는 좋으나 오래 사용하기에는 합당치 못합니다. 여러분은 천막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방금 천막을 새로 사왔으니 공원에다 그것을 치고 거기서 살림을 차려야겠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천막에다 비유했던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몸은 우리의 진실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잠시 거하는 장막일 뿐입니다. 진실한 자아는 영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기묘하게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여 내 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게 만일 순수한 영만 있고 몸에 없다면 나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에게 몸이 없다면 여러분은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몸의 중계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전해줄 때 나는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인식하며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몸을 매개자로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몸을 인격과 연관지어서 보기 때문에 몸과 분리된 인격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실한 나는 영인 것입니다. 이 몸은 단지 천막일 뿐입니다. 이것은 삐걱거리며 낡아지다가 구멍이 뚫리고 헤어져서 너덜거리게 됩니다. 잠시 잠깐 후면 나는 이 장막을 벗어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대궐 같은 집으로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건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장막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몸을 경이롭게 조성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빼어난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하늘에 있는 건물을 사모합니다. 내 영이 그할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천막을 벗어나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그분이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은 새로운 장막입니다. 언젠가 나는 그리로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내 주소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천막에 살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거기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가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이 천막으로부터 주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재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매우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이 제한적인 천막으로부터 주택으로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건물로 이주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칭했습니다. 천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진리와 사실을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표적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은 그 궁극적인 표적의 확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언급하는 것도 바로 그 표적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은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지가 얼마 안 되므로 사람들은 그분이 방금 청결하게 하신 상인들을 내어 쫓으신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건물을 46년째 짓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의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거대한 돌들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덮여 있던 것으로 참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한 20년간은 더 그 작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66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에서 58절 말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에 대한 마가복음의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헤롯의 지상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노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는 알겠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그 본뜻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예언 중 몇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예언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그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취된 이후에야 그 예언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분이 이전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을 회상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성서를 믿었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그들은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거부당하고 버림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리라는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후 그들은 메시아가 거부를 당하고 죽게 되리라는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더라. 23절 말씀. 그때부터 그분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신 게 분명한데 그분 사역의 상당 부분이니 그런 일로 채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런 이적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적을 보고 나서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란하게 전시된 이적에 근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그들의 신앙과 신뢰가 현란하게 드러나는 이적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신뢰할 때 가지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이로운 사건이었는데 그로 인해 나는 온몸이 흥분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예수께서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흥분된 감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적적인 일에 기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쾌감과 흥분을 느낀 큰 경험에 대해 증거합니다. 나는 느낌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느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쾌감과 흥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영광스러운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울며 불며 애통할 때 느꼈던 그런 순간을 나도 경험했으며 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내가 얻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내가 놀라운 종류의 경험을 하여 흥분되어 보기도 했지만 내가 심히 비참한 기분을 가졌을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영광스러웠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으로 비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가 죽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느낌은 너무도 변화무쌍하여 거기다 우리의 신앙을 의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 더 견고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축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을 예수님은 신임하려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히라고 원문을 보아도 마찬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탁하다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도 않고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였기에 갖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그분은 그것이 얄팍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흥분된 순간에만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기초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25절 말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가룟 유다를 조심하세요, 그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분께 첩보를 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알고 계셨으며 사람들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3장은 연속되는 이야기에 해당되는데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이적을 봄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도 유대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를 필두로 이제 논쟁이 전개되는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제3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들이 몇 가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는 공부할 것도 많이 들어있고 명상하고 묵상할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될 테니 단단히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교제하는 동안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주간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마음에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이해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 삶을 바쳐 그분을 섬기고자 하오니 참된 영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